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이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지랄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당신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잘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뭐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죠? 가끔 보면요, 교회 다니긴 오래 다녔는데 보면은 이상하네 하고 그런 분도 가끔 보면 있긴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죠? 특히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려움이 살다 보면 오거든요, 다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신앙을 더 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움츠러들거나 혹은 심할 경우에는 버리게 할 수도 있죠. 오늘이 사실은 그러한 장면이에요. 저게 언제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이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전체를 다 다스려요. 12부족을요. 게다가 다윗 왕 아들이 누구예요? 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이 후임왕이죠. 솔로몬이 참 영특한 왕인데. 근데 보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점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영특한 왕인데 나중에 가면은 자기 후궁들이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여서 점점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 슬퍼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솔로몬 그 다음 이제 왕은 보면은 이제는 포악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건 기본이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단 두 나라 유다하고 누구예요? 예, 베냐민 족속 두 억이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열 족속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왕국이 분단투교가 돼요. 근데 그 위에 10개 족속의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남왕국마저 이제 바벨론한테 망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1절 말씀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정복왕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나라 크기도 뭐 지금 이 조그만 나라인데 안 그래도 그거 쪼개져가지고 또 반쪽 남쪽 남이동 왕국인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 크기 거의 100배니까 군인도 훨씬 많겠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598년 나중에 뭐 이 몇 차례가 이루어지는데 침략이 뭐 586년 그럴 때입니다. 대략 예수님 오기 몇 년 전이에요? 6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한 2600년 전, 그죠? 그 정도 된 거죠. 굉장히 오래 전이죠. 26세기 전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한 게 어떻게 엄청나게 많습니까?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사람, 사람 모습은 똑같아. 그때 뭐 셀폰이 있었겠어요? 로켓이 있었겠어요? 탈에 갔겠어요? 그걸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제목을 고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 이상하게 제가 아까 스스로를 칭하기를 내가 미쳤나 보다 그랬는데, 저희 우리 작은 우리 교회에서 교인 집에 댁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어떻게 또 이상하게 그때 우리가 2주 연속 때 가든 파티를 했죠. 참 즐겁더라고요. 뭐 잘 먹었어도 기쁘지만 같이 공동체가 이렇게 화기애애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찬양할 때 특히 더 그렇고 연습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뜨겁고 막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어요? 예, 아멘.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진작 알고 있었지만 목사로서 특히 사장님께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야, 이 신앙의 성장이랄까? 어떤 교회의 부흥이랄까? 그런 것은 뭐 정말로 이게 무슨 변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괜히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관계 속에 있구나. 그죠? 3,000명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서로 압니까? 제가 아는 분은, 예, 한국의 큰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싶은데, 예, 아니, 그분은 되실만 한 분이 진짜로. 근데 교회에 장로만 해도 수백 명인데, 그분들의 3분의 2인가 뭐 반인가가 이렇게 동의를 해야지만 투표해서 장로가 되는데, 이분은 뭐 새벽에 주차장 정리하시고 막 귀찮으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한 두 번 해도 안 되시더라고요. 너무 교회 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무슨 텔레비 나와가지고 제가 홍길동입니다, 저를 뽑아줬어요, 기호 1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알면 모르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잘 알고 배려하고 아픔은 찾아가고. 어저께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집사님하고 우리 또 나집사님하고 또 우리 정미아 집사님 또 밥 뭐 먹었을까봐. 네. 뭐 해갔죠? 김치찌개? 부대찌개? 예. 네. 아름답고 참 감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천국이 따로 있나? 그죠?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부흥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산토리타에 27만 명이 사는데 이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 이렇게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원 버스. 버스가 갑자기 텅 비어가다가 갑자기 만원, 러시아 시간 만원 버스 돼가지고 여러분 타봤지? 옛날에 막 차장 누나가 막, 응? 막 빨리 타! 그러고 막 너무 많이 타면 모두 던져가지고 던져버리고 내리라 그러고 막. 그러면은 운전사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버스를 S라인 돌려, S를 돌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은 쏙 들어와. 차장 언니가 문 꽉 닫으면은, 야, 못할 것 같은데, 그 차에 100명 넘게 탑니다.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만원 버스예요. 발 밟고 난리 거예요. 그죠? 도시락 터지고 막.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 감사하게, 제가 새누리교회 요즘 부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때가 무르익고 있더라고요. 바이어로 다시 돌아가서, 주전 600년경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 성장은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천 명이 모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선택하냐는 거예요. 나는 미약하고 모를 수 있어요. 무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자기 타이틀이 뭐건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건 안 자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말씀 안 읽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살면은 후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그 무서운 왕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당시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위당하고 이제 항복 안 하죠. 포위해가지고는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물은 먹을 수 있어. 비밀, 이렇게 물통만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판 거.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 나중엔 자기 애도 잡아먹었대요. 서로 잡아먹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먹은 다음에 우리 애는 안 주면 막 싸우고 죽이려 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완전히.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예. 결국 무너집니다. 붕괴돼가지고 다 정복하죠. 그때 왕들, 말이 왕이지, 포로가 돼가지고 눈 뽑히고 코에다가 그 소들 하는 코골이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백성 보는 앞에서. 얼마나 처참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유다 왕국은 거기 예루살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 그 나중에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정책을 써가지고 다 혼혈됐거든요. 그 뭐라고 불렀냐면은 진짜 그들한테 말로 통역하지 않은 잡종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자기네 의지에 반하여서 정복 당해서 된 건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을 하고 잡종 개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는 굉장히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우리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도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랬던 자들이 갑자기 우상신을 섬기는 군대가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자기네 왕을 그야말로 소같이 눈도 막 뽑히고 막 처참하게 끌고 가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 믿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 막 환멸이 오고 막 가증스럽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요. 어려울 때 정말 나 죽는 것 같고 바다가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뭐 어떻게 그거 없어요. 우리의 선택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전 거기 있는 그런 그 성찬에 쓰는 그릇들 같은 것들을 거의 집내에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충격적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그 템플의 그 그릇들을 성설 그릇들을 가지고 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을 다 잡아갑니다. 귀족들을. 3절 말씀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자기의 환관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황제인데 거기는. 큰 나라인데. 중에 제일 탑인 마스터 오브 더 그런 사람들. 환관장한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또 어떤 사람들 4절 말씀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 자기 왕궁에 설만한 자기의 부하로 설만한 소년들을 젊은 사람들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 사람의 한국어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는데 사들 말씀에 보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죠? 한번 우리 상상해보자면 일제가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데려다가 예를 들면은 동경에 데리고 가서 천황 앞에서 천황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멋있는데 멋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없다. 망했다. 그런 거죠. 이 갈대아가 보면은 지금 그 바빌론이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그 뽑힌 친구들은 그 황제의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5절 말씀에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주어서 어떻게 그러한 먹을 것이며 모든 학문이며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 아마 그렇게 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환관장이 다 그 중에 또 뽑겠죠. 그죠? 뽑을 거라고요. 나중에 보면요. 뭐 오늘 말씀에 안 나와있지만 다니엘이 이방 민족이고 바벨론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도 한 3, 4대의 황제를 섬기는 총리로 섬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이런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연히 100번 똑똑히 받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거기에 그렇게 좀 다른 표현을 보면 꽂아 놓은 거죠. 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6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는데 이 보면 이렇게 무심하게 써 있어요. 그렇죠? 6절 말씀 보면은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굉장히 뭘까 개괄적으로 써놓은 거 보면요, 전 보면서 느꼈어요. 사실은 제네만 끌려간 게 아니죠. 저 사람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많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남은 역사에 남은 사람들은 저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그들로 하여금 여기 남아서 그들에게 알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장에서 이사야를 부를 때 보면 이사야를 부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부르세요. 근데 누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성경에 나온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소명 가운데 부르셨는데 목사 성경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다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을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메삭이 무슨 뭐 메밀인지 뭐 콩이든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죠? 뜻을 알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러분 다니엘 뜻은 뭐 다니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근데 벨르사살 뜻은 뭡니까? 궁핍한 자의 보물 되신 주님이란 뜻이에요. 보면 뭐 뜻이 이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궁핍한 자의 보물이 되신 주님이란 뜻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님이 누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은? 아니에요. 바벨론을 섬기는 우상신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혜를 베푸셨다. 나를 총애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밖에 이름 사드락은 뭡니까? 왕족, 위대한 서기관 그런 뜻입니다. 나쁜 뜻이에요? 아,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쿨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누구의 왕족이에요? 바벨론 왕족이에요. 위대한 서기관, 서기관이 뭡니까? 그 신을 섬기고 막 그 경을 막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예요.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 우상 그 경이라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미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메삭 뜻이 뭐예요? 메삭은 왕의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왕?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이 아니고 엉뚱한 왕.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아사랴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벤네고 뜻이 뭡니까? 네보. 네보가 뭐냐면요. 네보가 바벨론의 여러 우상신 중에서 지식의 신이에요. 학자의 신이에요. 그 네보의 종이란 뜻이에요. 아벤네고는. 그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더 이상 여호와의 주재하신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우상신. 사실은 가짜 신 아래에 그들의 이름이 박혔다는 거예요. 참 환장을 노리시죠. 지금 나라는 망해가지고 자기 백성의 본원 앞에서 자기들 왕은 짐승같이 끌려가고 사람들 막 다 죽고 이제는 이렇게 사실 뭐 뽑혀가는 게 아니라 사실 끌려가는 거라고요. 이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다니엘이면 친구들 나이가 학자들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15세 정도, 15세, 16세 그 정도예요. 근데 누구 나이에요? 아까 여기 앉아 계시던 브랜든님 오늘 못 오신 탐론님 그죠? 그런 애들 나이, 애들 나이 지금 뭐 중3, 고1 나이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애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환관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환관 장 앞에 가면은 얼마나 겁나고 기가 죽겠어요. 우리나라는 망해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어. 와보니까 우리나라의 택배야, 영토가. 절망하기 너무 좋아. 아니, 뭐 절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스라엘이 잊어버려, 그냥. 여호와는 그냥 잊어버려, 그냥. 나는 그래도 뽑혀왔잖아, 그래도. 내가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뭐, IQ 좋고, 막 그래가지고, 뽑혀왔잖아, 지금. 그 황제가 자기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여. 얼마나 좋아. 아, 뭘 고민해. 그냥 먹고, 누리고, 뽑혀가지고 가서 충성하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애들이 뭐 게다가 뭐 고민하겠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8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다니엘은, 저희 뒤에 다니엘 엄마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뿌듯하고, 왠지 모르죠. 그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똑똑한 짓? 잘못하면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황제가 말하면은 그게 법이에요. 왜 그런데요? 물어보면 그럼 죽는 게는 그죠? 근데 지금 그 나라에 지금 충신이 얘기를 잘못하면 왕이 어찌 이거 봐라 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손만 내리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라 충신도 아니고 끌려온 인질 애가 이런 지금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는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환관장에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그죠?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보면 참 신기하게 구절 말씀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얘는 죽는 게 정상이야.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구절 말씀 보면 참 신기해요. 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 줄이지만 여기 많은 사실이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Number one,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Number two, 하나님은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고 Number three,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수억의 인구를 관장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한테 신경 쓴다 안 쓴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플러스 거기에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마크 주크버그라든지 페이스북 그 회장이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두 번째 돈 많은 워런 버핏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내가 돈이 많다 한들 새누리교회 그 사람들 일부라도 헌금한 거 보신 적 있냐고요. 안 하잖아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알고 능력이 있을 뿐더러 그 하나님은 2600년 전에 다니엘과 그 친구 세 명한테 관심이 지대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먼 나라에 그죠? 그 먼 나라에 거기서 그 애들 그 네 명 그 중학생 애들 몇 명 그거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죽고 말건 뭐 인사장 인구 많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몇백억 년을 사시는 분인데 그죠? 영원하신 분인데 걔들이 몇 살 살지 모르고 80년 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연약한 꽃과 같은 마치 이와 같은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뭐 그런 말 하세요?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안 간다는 거예요. 화무 11홍 11홍, 이란 뜻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 이 꽃에 비하면 뭐, 난 80년 산다? 그래봤자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약한 존재의 하나님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니엘이 그 4명 중에 리더인 것 같은데, 다니엘이 가서 말을 합니다. 환관장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인데 환관장이 미쳤는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생각을 주관하신 거죠. 강권하신 것이 성령께서 그걸 봐주게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그죠? 그러면서 보면 완전히 미친 건 아닌 것이 예,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환관장이 그랬죠. 단 한 가지 너희들이 그렇게 네가 말하는데 너 내가 말하는 그 황제 음식을 너희가 안 먹고 야채만 먹고 물만 먹고 한 다음에 너 나중에 얼굴이 파리해가지고 나타나면 나 죽는다 황제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상하게 얘네가 가서 무슨 고기 먹고 막 사식 먹은 것도 아닌데 그죠? 더 혈색이 좋아? 나중에 네 명이 다 뽑혀가지고 황제한테 스카웃 돼가지고 크게 중용받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른이십니다.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 보면 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비가 다 있어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고난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 하나님 나 슬퍼요. 나 말 걸지 마 하나님. 나 힘들어 지금. 그리고 그냥 내 그냥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나의 우울증을 디프레션을 안고 잠깐만 하나님 나 1년 동안만 잠깐 내 마음 잠깐 내 마음대로 살려볼 테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 저희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잘 안 보이시고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모이고 참 힘들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시면은 힘들 때 더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역경을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더 멀리 가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다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성적인 말 같은데 하나님의 조언과 지혜를 구하려면요 다른 방법은 죽었다 해도 없어요. 뭐 꿈을 꾸고 뭐 점쟁이한테 가고 뭐 복채를 내고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꿈도 희미한 거예요. 뭐 영적인 꿈 뭐 미래를 본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하나님 말씀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예. 말씀 보실 때 그 예수님의 가장 큰 별명이 말씀인데 성자 바로 뒤에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언과 지혜를 구하신다면 말씀 매일 보세요. 저는 시편 읽기도 하고 잠언 읽기도 하고 우리 요즘 읽는 그 진도들을 읽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다니엘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랴. 2600년 전 얘기인데 싶은데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예.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정말 우리 심령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그죠?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습니까? 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역경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 더 멀리 갑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세 번째 뭐냐면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3,000명이 있는 사람들 옆에 가서 같이 앉아있는 게 그걸 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믿음의 용사들하고 같이 깊은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냐는 거예요. 특히 같이 자기의 간절한 그 제목을 나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약하니까요. 항상 강하고 항상 신실할 수 없어요. 목사도 힘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7년 됐을 때 제가 우리 감사해 봤는데 제가 오고 싶지 않았다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럴 때 나를 흉보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냐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옵시며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 용서들과 함께 하십시오. 네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나는 올바른 선택의 용단을 내렸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 다니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보여서 물론 뭐 기도 중에 보였겠죠. 말씀하셨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마지막 선택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직접 봤던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뭐 50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수만 명의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그걸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열두명 제자죠. 그죠? 근데 열두명 제자인데 어떻게 그 중에 한 명을 배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과외를 받아도 마지막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내가 주님을 팔아먹을 것인가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게 저 때 어떻게 다니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린애가 나는 세상이나 나 자신의 그런 머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은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신뢰해야 합니다. 말 됩니까? 왜? 인생 전문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죠? 인생 전문가는 이 땅의 인생들이 아니고요. 땅과 하늘의 주제이자 인생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승객이 갑자기 기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차 운전 경력이 40년 무사고인데 내가 잠깐 물어봅시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은 내가 잠깐만 기장님 제가 무사고 40년인데 차 운전을 내가 스포츠카도 물어본 사람인데 이 비행기를 내가 잠깐만 한 5분만 물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갈까 아마. 저 사람 꼭 묶어놨다가 나중에 경찰에 넘겨 그럴 거라고요. 그 질문부터가 웃기는 거죠. 인생 전문가는 나나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인생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고 사고가 나면은 수습할 능력도 100%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죠. 어저께 캠론 전날 며칠 전에 맹장이 터진 거예요. 또 몰랐어요. 캠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굴까요? 캠론 엄마예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저희 집 캠론 엄마가 찾아왔어요. 왜? 갑자기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달라고. 제가 한국에서 귀하게 얻어온 한약 소화제를 저하고 우리 아이하고 애들만 먹는 건데 그 귀한 거를 내 집사람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배갈만 줬어. 딴 사람 같으면 수말도 안 주는데 내 집사람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배갈만 줬어. 많이 주는 거야 아주. 그래서 그거를 내 집사람이 감사한 자로 받아갖고 왔어. 소화 안 된다고. 가장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소화가 문제가 아니죠. 맹장이 더 맹터진 맹장. 그게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캠 넣는 집에 그 집에 건강보험이 있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캠 넣는 집에 그 언덕에서 불러내려만 가면 거의 바로 헬리메이어 그러니까. 저를 가봤잖아요. 바로 아래 헬리메이어 병원이 있는 거예요. 머리 쓰면 어떨 뻔했어. 제가 중학교 때요. 아버지하고 바둑을 두다가 저녁 때 제가 만성 맹장염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 터질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이 그때 용산 쪽이었는데 한양대 병원 가서 제가 수술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얼마나 먼지 아파 죽겠는데 예. 감사하지 안 죽은 게 안 터진 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예. 옛날에 맹장이 터지면요 이게 다 퍼져가지고 잘못하면 죽었어요. 근데 캠노는 그 아픈 걸 참았어요. 터졌는데 안 죽고 수술 빨리 하고 지금 그냥 회복하고 있죠. 저희가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린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틈 타려고, 관계를 깨고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크게, 예, 틈 타려고 했습니다. 저 어저께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물건, 남은 거 다 가져가려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분이 원래 1시 오기로 했어요. 몇 시 오셨을까요? 4시 오셨어요, 4시. 근데 연락도 안 해줘. 저 연락을 막 카톡을 보내고 막 전화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그때 2시 반이었는데, 자기가 3시쯤 올 것 같대요. 그래서 뭐, 아니, 뭐 좋은 거니까. 저도 그분도 사역하는 분이어서 이제 이거 물건 주면은 구제 사역하는 거니까. 하, 저 솔직히 그 사람 한 시간밖에 못 자고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해, 아저씨. 하고 나서. 그래서 기다렸어요. 원래 1시 50분을 3시까지 기다렸는데, 3시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답을 이미 얘기해, 잘 오셨어요. 연락도 없어. 제가 3시 20분에 다시 전화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차가 많이 막혀서 15분만 더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3시 20분에 15분 더 하면 3시 35분.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How exciting. 저 솔직히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제가 저거 딴 것보다도 피곤한 것보다도 한 12시 끝나고 나서 지금 현문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네, 이분이 알만한 분이.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3시 53분 돼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해서 화도 안 냈어요. 차분하게 이러이러해서 못 오셔서 제가 지금 우리가 다 싸놨으니까 그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못 있습니다. 가서는 우리 교인이 맹장이 터져서 아주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3시 59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가버리려다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늦으신 이유만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제가 마치 올라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놀러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분하고 놀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 급한 손님이 왔거나 거기도 누가 맹장이 터졌거나 또 근데 솔직히 제가 화가 났을까 화를 낼까 하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나 화창하고 좋더라고 날씨가. 우리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 받았어. 막 다 돕지, 아름다운 교제했지, 내년에 하게 되면 둘이 얼마큼 벌지 모르는 축복까지 약속받았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냥 제가 가야 되니까 그냥 저거 가져가시라고, 나 못 돕는다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캠론 병원 가서 잘 주차하고 가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날씨가 화창하고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저의 그 역할이 너무 참 축복 아니에요, 이것도. 가서, 가니까, 미아 집사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전 거기 가서 그냥 속으로만 이사야 43장 읽어주고, 축복하고,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네, 그러한 일이 나의 좋은 은혜의 하루를 망치기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그렇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고 막 짜증 부리고 막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사실 힘든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피곤한데 와이프랑 같이 우리 맛있는 저녁 먹고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은혜의 하루인데, 그죠? 우리 100점 만점이면 어저께는 은혜가 1000점. 근데 어떻게 보면 한 3점밖에 안 되는 그런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1000점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죠? 예. 나의 혈기를 잘 매니저 할 필요가 있어요. 여한을 뜨고, 그날 매일매일의 은혜 감사, 사랑,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그런 선택하기 위해서 이게 골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제가 자주 인용했죠. 역대기 상 29장 19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자 후임 왕인 솔로몬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간구한 게 뭐냐면 우리 아들 솔로몬 후임 왕에게 뭘 달라고요?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특심의 특심. 성령이 막 부어주셔야 돼. 잠깐 거기 역대기 상 29장 보시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그냥 읽으면서 그냥 훑죠. 여기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노란 거 보세요. 노란 부분. 뭐냐면 골자가 모든 만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애가 아플 때건, 애가 화가 날 때건, 야드스를 할 때건, 교회가 작건 크건, 하나님은 만의 주제, 그분이 전체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노란 데만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4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지금 뭘 암시하냐면요. 이때 제사드리면서 다윗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쁘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제물이 얼마나 비싸고 정말 귀한 거예요. 그죠? 보통 특심 없으면 못 드려요. 근데 이때 특히 많이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마음 특심은 그냥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5절 말씀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란 평소의 마인셋은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심을 주셔서 우리들이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끝에 보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주일 것입니다. 드렸는데 사실 드린 것도 사실 우리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17절 말씀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며 다윗 왕이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과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죠? 다윗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렇게 특심을 가지고 들은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우리가 자랐다는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한 게, 이 다윗왕의 영특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들만 특심 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 샬렘 하트를 주사 걔가 똑똑하고 갖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 지키고 성전 짓는 거 좋다는 거 누가 몰라. 줄 성수하는 거, 성경부하는 거, 하나님 기도하는 거 누가 좋은 거 누가 몰라.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즐겨 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게 정성된 마음인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했어요. 사람 마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는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 뜻이 뭡니까? 송축하는 뜻이 뭐예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축복하다. 너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해 감히? 저 말은 뭐냐면 축복하다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지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특심이 정성대하면 이미 충만했어. 그게 바로 부흥이 온 거예요. 부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다 같이 할렐루야 외치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를 드리니 다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몇 마리 드려요? 수성아지 몇 마리? 천 마리. 순양이 몇 마리? 천 마리. 어린 양이 몇 마리? 천 마리. 1천 번제도 어마어마한 건데 3천 번제 드립니다. 3천 번제를. 물론 다 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정성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조그만 한 글자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어린 양이 천 마리 다음에 뭐? 또 그 전제라.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곡식 같은 게 아니라 태우는 게 아니라 액체를 붓는 거예요. 액체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고기 같은 건 뭐 다 남은 게 붙어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부으면 이거는 다 나와 다 100%.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죄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100%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저 전제는 뭐냐면 100% 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나를 온전히 버리고 나를 온전히 바친.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22절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저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부흥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와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지었을 때처럼 가장 아름다운 주 형상이 100%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자연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화합하는 그런 큰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온 겁니다. 저게 부흥이에요. 저게 부흥. 그죠? 우리가 몇 명이건 상관없어요. 저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방향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상관없어요.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잡으시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오리엔테이션. 뜻이 어디서 왔냐면 오리엔트. 동쪽에 동쪽. 해가 드는 쪽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 뭡니까? 하나님 쪽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내가 천천히 가건 빨리 가건 달려가건 누워가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 천천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키워드는 개념 뭐냐면 온전히. 온전히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정성된 마음조차 사람의 심령과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섬김은 되고 우정은 되지만 사랑은 되지 않아요. 사랑은 특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처럼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도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한 마음만 품고 주께로 방향을 잡아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그런 정성된 마음을 간구할 때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어려울 때 바다가 쳤을 때 아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니엘처럼 오히려 마음을 정화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저희 모두를 함께 주께서 축복하시고 새누리 교회가 하나님께 특심을 받은 그러한 부흥 공동체가 되게끔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